민수기 36번 메시지 전쟁 다섯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간음과 우상 숭배로의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민수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중요한 문제들, 내재적인 요소들을 복습하고자 합니다. 예표에 있어서 이 다섯 개의 장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20장은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부활 안에서 생수를 흘러내보내시는 매맞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매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그분은 다시 매맞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부활 안에서 생수로 흐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문제가 없으시며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1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더 전진된 방면을 갖습니다. 첫째, 노뱀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 죄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본성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계셨지만 죄 있는 본성은 없으셨는데 이는 마치 노뱀이 뱀의 형태는 가졌으나 뱀의 독 있는 본성을 갖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의 대치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치로서 그리스도는 외적인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죄 있는 본성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 안에서 이분은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된 영인 생수를 흘러내보내는 셈, 우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우물을 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판다면 우리는 귀족들과 인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수기 33장이 가리키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적지인 안식의 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치이시오 우리의 우물이시며 우리의 안식의 땅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안식의 땅으로 누릴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핍이나 부족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과 24장에서 우리는 이방 선지자 발람이 말한 네 가지 비유를 갖습니다. 이 비유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것을 계시해주는 네 번째 비유와 더불어 교회에 대한 많은 것을 계시해줍니다. 먼저 이 비유들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것은 교회가 분별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열방들과 섞이지 않고 홀로 섭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물이 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것은 외양에 있어서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첫 번째 비유에서 교회가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비유에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며 세 번째 비유에서 교회의 외양이 곱고 아름답다는 것을 봅니다. 발람의 네 번째 비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성별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내용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성성분이며 교회의 각 부분입니다. 세 사람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땅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야곱으로부터 나온 별이시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홀이십니다. 교회로부터 별이신 그리스도가 나오며 이 별은 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주 안에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뜻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별이시며 장래에 그분은 우주적인 권세를 소유한 홀이 되실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적인 비유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어떤 방면들을 볼 뿐 아니라 많은 풍성들이 교회와 관련된다는 것도 봅니다. 교회는 그 힘이 들소와 같다. 이것은 교회가 승리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또한 숫사자와 암사자에 비유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승리하고 있다는 더 전진된 표시입니다. 민수기 24장 6절과 7절은 벌어진 골짜기, 강가의 동산, 물이 흘러넘치는 통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동산과 같으며 교회는 골짜기들이며 교회 안에는 물의 넘침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하늘에 속한 책이지만 우리는 민수기 23장과 24장에 있는 발람의 비유들에 제시된 교회의 방면들을 에베소서에서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강가의 동산이라거나 교회 안에서 물이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는 교회가 골짜기들이며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숫사자나 암사자라는 것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원수를 삼킬 수 있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모압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풀을 뜯어먹는 소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계시된 대로 교회를 본다면 우리는 교회를 멸시하거나 얕보지 않을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여정에 대한 역사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내재적 내용들, 내재적 구성 성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민수기 20장부터 24장까지 제시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을 보았으므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25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간음과 우상 숭배로의 이스라엘의 타락. 민수기 2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25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허물에 대한 기록을 갖습니다. 이 허물은 두 가지 추한 것들로 구성됩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인격을 파멸시키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을 모독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음행과 우상 숭배는 병행합니다. 음행이 있는 곳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이것의 한 예입니다. 신약에서 로마 천주교는 음행의 여자 이세벨에 비유됩니다. 더 나아가 천주교 안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예언들이라는 책 속에서 펜버는 석가까지도 성 요사밧이라는 이름으로 카톨릭 교회에 가입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카톨릭 성당에는 요사밧이라는 이름의 성인이 있는데 그의 이야기는 사실상 석가의 이야기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패배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종교를 사용하여서도 이스라엘을 패배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영향 아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상담자와 고문으로서 함께 결탁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음모를 획책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백성들을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가를 발락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음모는 발람에 의해 시작되어 발락에 의해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특징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타락으로 인해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대신 그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행하여 자신들을 부올의 바알에게 부속시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백성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이 구절들은 음행을 행한 자들이 음행의 신인 바알에게 부속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음행과 우상 숭배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경배하는 자들은 음행자들이었으며 그들은 다른 이들을 유혹해 그들과 음행하도록 하고 음행의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악한 의도였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올무를 놓아 넘어지게 함. 계시록 2장 14절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분은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고 명하셨습니다.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리는 것은 대단히 크고 대중적인 수치였습니다. 곧 모세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명하여 바알보울에게 부속된 각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더욱이 2만 4천 명이 그 연병에 의해 죽었습니다. 시므리의 죄와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 민수기 25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시므리의 죄와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므리는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질투심을 가진 제사장 비느하스는 그들을 둘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살인, 곧 율법에 금지된 죽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로 그것은 분별시키는 죽임, 곧 하나님에 의해 분별되게 한 죽임이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분별시키는 죽임에 대해 비느하스를 보상하셨음을 봅니다. 그 보상은 비느하스와 그의 씨에 대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여호와의 복수. 25장 16절부터 18절까지와 31장 2절에서 우리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속인 계략을 인하여 미디안인들에 대하여 여호와의 분노하심을 봅니다. 발람의 예언들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요점들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예언들 직후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본성에 따라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을 갖게 됩니다. 발람의 예언들에 계시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전적으로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상황과 상태는 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자녀들은 음행과 우상숭배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어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 방면들과 신분들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제시합니다. 민수기 25장은 아담의 본성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드러냅니다. 아담의 본성에 따르면 우리는 죽임당하고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기에만 적합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그분의 질투는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분의 타오르는 질투 속에서 그분은 아담의 본성의 어떤 것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백성들은 하늘에 속했으나 그들의 실제적인 본성에 따르면 그들은 타락했고 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랍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신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기로 운명지어진 음행과 우상숭배의 백성들입니다.